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로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 하지 말라, 간음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를 실제 있다라고 믿고 사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과학자들은, 과학에서는 뭔가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나 어떤 관찰들을 통해서 어떤 가설들을 세우잖아요. 이러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한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이 가설이 증명될 때 비로소 이제 그 가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평생 이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도 뭔가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손에 잡히거나 아니면 확실히 이렇다라고 할 만한 어떤 눈에 보일 만한 증거가 없으면 쉽게 그것을 믿거나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미친 사람들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생명까지도 드린단 말이죠. 이건 일반적인 이런 시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사람들이고 완전 미친 사람들, 그런 미친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사이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그렇다고 무엇인가 뚜렷하게 증명해 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진 사람인데 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믿음이라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분을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증명해낼 수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선교단체에 섬길 때 이제 돈을 안 받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이런 젊은 친구들이 막 섬긴단 말이에요. 한참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자기의 살 어떤 이런 것들을 개척해 나가야 될 애들이 보조도 없는 곳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곳에서 뚜렷이 뭔지도 모르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돈도 안 벌고 있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뭐냐 얘네는 대체. 이제 그런 시선으로 이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때도 그랬고 가끔 이제 그런 간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네가 예수 전도단이라고. 부모님한테는 네가 예수 전도단이야. 예수 전도단이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결과물들을 낸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네가 개떡같이 살면 예수 전도단은 개떡같은 단체라고. 근데 예수 전도단이 뭐 규모도 작고 하는 일이 많지 않아도 네 사는 삶을 보니까 잘 살고 있다,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게 부모님 눈에 보이면 그 단체는 부모님이 잘 몰라도 좋은 단체, 괜찮은 단체 된다고. 왜냐면은 다른 것들 갖고 부모님이 예수 전도를 알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것에 대한 어떤 증명을 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꺼내놓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내 삶이 개떡같으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개떡같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증거해낼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따라올 때 그것이 정말 증명해낼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그 뒤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 믿음의 선진들의 요지는 그겁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죽더라도 내 믿음에 따라 행동했다,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증명해냈다. 이게 15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기의 가진 것도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삶이 따라와야 결국 이것이 딱 맞물려져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분이 진짜 계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낼 수 있다라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럼 또 이 청년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명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계명 중에 특별히 5계명, 뒤에 나온 다섯 번째에서 뒤에 나오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 예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셨다라고 여겨져요. 그냥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계명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뭐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아서일까? 그거라기보다는 네가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삶은 결국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가 잘하고 있을 때 나머지 계명들을 너가 잘 따라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이 청년이 어떤 선한 일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냐? 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이거 이거 이거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네. 근데 참 놀랍죠?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아, 이 중에 하나는 뭐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좀 뭐 도둑질을 했거나 뭐 하나쯤 걸릴 법도 한데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유대인. 왜냐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굉장히 순종적인 삶을 어려서부터 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22절에는 청년이라고,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이 똑같은 이 본문에는 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리. 젊은 청년인데도 부자예요. 근데 또 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자신이 벌어서 부자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버지가 부자에서 상속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정직한 방법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와서 잘 지켜서 부자로서 살고 있는 관리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훔치지도 않았고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욕심부리지도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부자가 됐고, 부자 된 것을 잘 지키는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통해서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부자인데다가 모범적인 살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것에까지도 관심 있는 사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어떤 이미지일까? 돈 많고 젊은데 회사 CEO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좀 이른 나이에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주 멋있죠. 근데 이 사람이 믿음도 좋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쳐다볼까요? 좋은 의미로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 와, 내가 만약에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야, 내 자식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내가 솔로인 자매라면, 야, 저런 좋은 형제 만났으면 좋겠다. 막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교회뿐만 아니라 일하고 있는 곳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정말 와, 할 만한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에는 마치 이 청년이 부족한 게 또 있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 갖고도 부족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 있다.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리고 나서 날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모범적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21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의 보화가 뭘까? 하늘의 보화. 저는 이 말씀을 영생에 대한 묻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인 것 같아요. 하늘의 보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걸 다 팔고 네가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네가 얻은 다음에 그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날 따라오라. 근데 이렇게 딱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 부자 청년의 반응,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받은 부르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뭐 저처럼 뭐 사역자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거나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준 부르심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지상대 명령이라고 주신 게 모든 사람으로 다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제자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부르심.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 삶의 부르심, 영생을 얻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결국 다 예수님을 얻는 일인데,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이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된 삶, 영생을 얻은 삶, 이 삶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도전되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소유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유에 대해서 건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제자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다루어야 될 것이 있다라면 바로 소유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을 더 깊이 쫓아가고 싶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다라면 소유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소유를,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이 소유라고 하는 게 단순히 부자 청년에게는 이제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돈이 됐든 뭐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어떠한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신유가요. 마이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깽판을 치다가도 마이쮸를 준다고 하면은 네 하고 와요. 이 신유에게 마이쮸가 지금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유야, 그 마이쮸 다른 사람에게 주어. 그러면 마이쮸보다 더 좋은 거 너가 갖게 될 거야. 나누는 행복 같은 거 네가 느끼게 될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되게 좋아한단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도 얻게 될 거야. 라고 만약에 제가 신유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신유가 그 마이쮸를 과연 다른 사람에게 줄까요? 콧방귀도 안 끼겠죠. 100%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99.999%는 안 줄 거예요. 이게 소유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3살짜리 신유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저희한테는 신유의 마이쮸는 아무것도 아니죠. 마이쮸 주는 게 뭐 어렵겠어요. 하지만 신유에게는 그 마이쮸가 심각한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라고 했을 때 마치 신유가 느끼는 아니면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할 만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단순히 근심의 문제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문제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 거다라고 여기고 있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 안타깝지만 이 청년에 대해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이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영생에 대한 관심까지 있었던 사람이 이것만 탁 넘어가면 굉장히 엄청나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에 대한 문제가 걸리니까 넘어갈 수 없었어요. 결론적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딱 이슈가 되면 어렵기 시작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가. 이것이 딱 건드려지면 막 이런 생각하는 거죠. 막 두렵고 불안해. 하나님 다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다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은, 마치 예수님은 내 삶에 이런 것들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인 거지. 마치 이런 걸 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말씀하시고 내 것을 다 뺏어가시는 분인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은,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막 얽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유율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는 주변 일들인 거죠. 우리가 돈이든 시간이든 어떤 사람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의 소유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에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끊임없이 그렇지만 반드시 넘어가야 될 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소유들을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 못 따라가느냐의 문제까지 봉착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문제 같고 그냥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지 쉬운 문제 같지만 그냥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소유를 다루고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 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라고 우리 스스로 선을 긋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헌신은요 그냥 요 정도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는 대로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끝까지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그걸 우리 스스로 바운더리를 치는 삶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스스로 선을 걷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걷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간섭받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저뿐만 아니겠죠. 누군가 간섭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누군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불편해하죠.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랬어요. 딱 처음에 군대 갔는데 군대 가면 저보다 진짜 특별한 사람 아니면 동갑이거나 많아야 한두 살 많은 사람이 고참이잖아요. 근데 고참은 이등병 때는 진짜 하늘 같은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욕을 먹을 만한 일도 아닌데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결정했던 게 저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지 못할 만큼 일을 하자. 그러니까 트집거리를 만들어 놓지 말자. 그래서 간섭받지 않게 그런 식으로 뭔가 트집 잡히지 않게 하자. 막 그런 좀 그런 마음으로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내 삶에 터치하는 것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 거라고 여겨져 보이는 바운드를 내가 쳐놨는데 예수님이 그걸 터치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이든 내 마음이든 내 몸이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터치하는 게 싫은 거예요. 바운드에 딱 쳐놓고 내 거는 내 거. 내 거 중에 할 수 있는 것만 딱 해놓고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하면 이것만 딱 하는. 그러니까 나의 소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죠. 내 거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변두리 것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아니면 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 정도만 나 하면 살겠다 라고 선을 긋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하지만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고 간단한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켰던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갈 만큼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소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가? 온전히 따라가는가? 이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잘 다녀도요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리 관심이 많다고 해도 결국 내 소유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면 그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사역도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영적에 대한 관심도 결국은 내 것 딱 지켜놓고 그 변들이 꼭 갖고 하고 있는 거일 뿐인 거죠. 그 사람마다 상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내 소유가 많아서 이만큼밖에 관심이 없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좀 이만큼 바운드를 치고 있어서 이 사람에 비해 조금 더 많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일을 하고 있을 뿐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은 다 내 것은 내 거다라고 있을 뿐인 거라는 거죠. 결국 나의 소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루고 있지 않은 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을 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신녀 보고 나무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왜냐면 우리 마음 안에도 여전히 내 것은 내 거다라고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 갖고 있는 거, 너가 소유라고 여기고 있는, 아마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재물이 가장 큰 소유였겠죠. 마치 나에게 가장 큰 소유를 말씀하시면서 너 그거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했을 때 뭔가 좀 이제 불편한 마음이 생기거나 아 좀 이건 어려운데 아 이건 좀 힘든데 라고 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 다뤄야 될 마음인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인정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장소, 부르심 받은 삶의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떤 사람은 학교에, 어떤 사람은 사역에 다 다릅니다. 만나는 사람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결국 다 한 부르심을 갖고 있어요. 그 부르심은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따라가는 부르심을 가진 우리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부르심이에요. 직장이든, 뭐 사역의 현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증명되고 증거되는데 그 삶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소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것을 내 거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아주 중요한 기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너가 말씀하신 대로 따라오면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쌓인대요. 더 많아진대요. 그것을 얻게 된대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아까 신유 마이쯔보다 행복한 나눔으로 인한 행복이 느껴질 거라고 했을 때 마이쯔와 그 행복이 딱 저울질해 보면 뭐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냐라는 거죠. 내 삶에 당연히 마이쯔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내 지금 손에 쥐어져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소유가 하늘의 보화보다 정말 가치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보화가 더 가치 있는가. 우린 하늘의 보화가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지만 실제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소유인 거죠. 하늘의 보화가 가치가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가치가 있지 않은 거죠. 아마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솔직히 하늘의 보화보다 재물이 더 좋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못 팔겠다, 그렇지만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좀 도와달라고, 좀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정상적인 반응. 딱 말씀하시되 예 주님하고 탁 하면 물론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지만 우리가 늘 그럴 수 없거든요. 여전히 우리의 소유가 좋다라고 여겨지고 하늘의 보화보다는 내 소유를 움켜쥐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걸 인정해야죠. 인정하고 내가 이걸 더 좋다라고 여기고 이것대로 더 살고 싶고 내 맘대로 쓰고 싶은 게 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이것도 저의 마음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이 마음들을 프로세스해가고 해결해가는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못 사는데 문제는 완벽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버리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하늘의 보화가 더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내 삶에서는 내 소유를 더 주장하며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결국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처음에는 이게 더 어렵고 마치 더 가치 없는 일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면 더 바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장 맨 뒤로 내려가면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소유들에 대한 문제잖아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 소유에 대해서 뭐 하는 자? 버리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때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든, 그것이 자식이든, 때로는 그것이 내 생명이든, 때로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나 이거 무서우니까 나 안 갈래요 하면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버리면 뭐 합니까?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야. 네 거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네 소유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다시 얻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것을 또 주면은 제가 신유한테 마이줄 다시 안 사주겠습니까? 두 개를 사주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넣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들이랑 마트에 가서 네 사고 싶은 거 사. 샀어요. 그걸 지날 때 갖고 나옵니다. 그럼 뭐 해야 합니까? 계산대에 놔야 돼요. 달라고 하죠. 안 줍니다. 없어지고 안 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걸 놓고 계산을 해야 다시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에 대한 문제는 이걸 버리면 완전히 내 것부터 없어진다는 느낌보다는 다시 얻게 돼요. 더 좋은 것들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못 믿는 거. 예수님 못 믿는 거에 대한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소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넘어가면 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더 풍성히 쫓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 앞에 멈춰서서 우리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따라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더 우리가 온전히 살려고 할 때마다 결국 우리 앞에 멈춰지게 하는 거는 소유의 문제.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님이 이걸 우리 앞에 두신 이유는 더 잘 따라가도록 우리를 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받고 잘 누리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에 대해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소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소유를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가? 움켜쥐지만 않으면 돼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만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더 내가 따라가고 싶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좋은 마음을 계속 갖고 가면 소유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더 따라갈 수 있는 삶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근심하며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